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오늘 스위스에서 스테판 두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와 만나 시리아 사태를 논의합니다. 두 사람의 오늘 만남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시리아 평화 회담이 세계 열강들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자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 참석차 다보스를 방문한 두 사람은 이번 회동을 계기로 시리아 정권 이양 문제를 다루는 유엔 중재 평화 회담이 예정대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평화 회담에 참여하는 열강들은 시리아 반군 중 어떤 단체를 참여시켜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리아 동맹국인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어제 케리 장관과 만난 뒤 러시아 정부는 평화회담을 연기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 모술의 현금 보관소를 공습했습니다. 스티브 워런 연합군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지난 18일 모술 지역의 ISIL 자금처를 겨냥한 두 번째 공습으로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소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보관소에 있던 현금이 달러인지 아니면 중동화폐인 디나르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당장 ISIL 전사들에게 지급될 자금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ISIL이 지난 2014년 중반부터 장악하기 시작한 모술 등 여러 지역에서 은행들을 약탈해 5억 달러가량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SIL이 시리아에서 인질로 잡은 400명 가운데 노약자를 대거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오늘 ISIL이 데이르 에조르에서 붙잡은 주민들 가운데 여성과 14살 이하 어린이, 55살 이상 노인 등 270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ISIL은 당초 인질로 붙잡은 주민 400명을 모두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한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데이르 에조르 지역 전투 과정에서 최근 자살폭탄과 집단 납치, 임의 처형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 주요 증시들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거의 2.5%가 떨어졌으며 중국 증시는 3%, 홍콩 증시도 2%가량 내려갔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는 어제 한때 3% 이상 폭락했다가 나중에 회복되기는 했지만 결국 다우지수는 1.6%, S&P 500 지수도 1.2%가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시 하락세는 국제유가 폭락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 등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량 매도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계속 떨어진 국제유가는 아시아 지역에서 오늘 소폭 반등했지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유가는 이번 주 들어 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증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서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어제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이집트의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직접 공항에 나와 시주석을 영접하는 등 최고로 예우하는 모습이 이집트 국영 TV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집트는 시주석 방문 기간에 중국으로부터 10억 달러 상당의 차관 지원 문제와 철도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협력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무장괴한들이 검문소를 공격해 경찰관 5명이 숨졌습니다. 이집트 내무부는 어젯밤 시나이 반도 최대 도시인 엘 아리시 검문소에 대한 총격으로 사망자 외에 경찰관 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슬람주의자인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군부에 의해 축출된 뒤 무장단체들의 반정부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테러를 시인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이집트는 오는 25일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을 몰아낸 민주화 봉기 5주년을 맞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4차 핵실험을 기습 감행한 북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실효적 제재 수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당분간 한국 내 민간 단체들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어리석은 인물로 묘사하며 중국도 북한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2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3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4차 핵실험을 기습 감행한 북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실효적 제재 수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대남 도발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4차 핵실험을 감행해 민족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한반도와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 작업을 하면서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방지를 위한 실질적 제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도 이번에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에게 5차, 6차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가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한층 교묘한 방법으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염려가 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을 계속하는 등 비대칭 전력의 증강에 힘을 쏟고 있고 사이버 공격이나 소형 무인기 침투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도 계속하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생화학 무기 테러나 사이버 공격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테러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파리와 터키,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일어난 테러 위협에서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진단하고 안보 체제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보 현장에선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대응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 관, 군, 경이 항상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다른 안보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민, 관, 군, 경의 단합 아래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청와대 습격 사건인 1.21 사태가 발생한 지난 1968년 이후 1988년까지 매년 역대 대통령들이 주재했고 이후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려온 회의입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4년부터 이번까지 3년째 직접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직접 주재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테러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비롯해 국가정보원과 군, 검찰, 경찰 관계자들, 그리고 광역시도지사 등 2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측 민간단체 제3국에서의 접촉을 제안했지만 관련 단체들이 최근 상황을 고려해 응하지 않았고 정부에 북한 측과의 접촉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이 같은 접촉 제의에 대해 따귀를 때려놓고 악수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장소를 불문하고 북한 측과의 직접 접촉은 안 된다고 말해 당분간 한국 내 민간단체들이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해도 허가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직후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와 종교단체 등 한국의 민간단체 서너 곳에 올해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접촉을 중국에서 갖자고 연락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다음 주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 유엔 대표부의 알리슨 그라나 공보 담당관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다음 주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라나 담당관은 미국이 결의안 초안 작업을 하면서 중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다른 이사국들의 결의안을 공개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 공개와 함께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이 다음 주란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다음 주부터 제재 결의안 논의를 본격화할 경우 이달 중 새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초 결의안 채택 시점을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 초로 예상했었으며 한국 정부는 1월 중 통과가 목표라는 사실을 BOA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동맹국이면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도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BOA에 중국과 접촉하면서 강력한 제재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 중국과 양자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선 어려운 입장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울과는 별도로 대표부 차원에서도 오준 대사와 차석 대사 등이 각자의 직급에 맞는 중국 측 관계자와 만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외교부의 신동익 다자 외교조정관이 최근 이틀간 뉴욕에 머물며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잇따라 만나 한국 정부의 뜻을 전달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새로운 대북 결의안과 관련해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짧게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위험하면서도 어리석은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핵개발에 매진하면서 이란 등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며 중국도 북한을 통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은 김정은 제1위원장을 멍청이로 부르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y worry about Kim Jong-un is not only that he's dangerous, but that he's stupid.
게이츠 전 장관은 20일 미 외교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김 제1위원장이 위험할 뿐 아니라 어리석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등 도발의 배후에 김 제1위원장이 있고 이는 군부의 강력한 지도자라는 인상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북한을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이 어려움을 안겨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김 제1위원장의 핵개발 의지를 무엇보다 위험한 행동으로 평가했습니다.
This guy is developing a road mobile ICBM. He clearly is on. He wants to develop a hydrogen weapon. I think my guess is he doesn't have one yet.
김 제1위원장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고 수소폭탄 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다만 수소폭탄은 아직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는 진단입니다.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이 같은 핵 개발이 이란 등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problem we face with regimes like Iran is that they see how easily Saddam was overthrown because he didn't
핵을 보유하지 않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과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이 쉽게 무너진 데 반해 6개 정도의 매우 조악한 형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은 미국에 의해 상당히 신중히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고 시행착오를 거쳐 결국은 성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상황이 처방전 없는 진단처럼 지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지난 2006년 12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국방장관에 임명돼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6월까지 국방부를 이끌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서로 엇갈린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법은 제재 또는 대화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미 언론에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기고문을 낸 두 명의 전직 미국 당국자들의 입장은 뚜렷이 갈립니다. 아직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여지가 많다는 견해와 이제는 무조건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무부에서 이란, 러시아,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담당했던 피터 하렐 전 대테러 금융제재 담당 부차관보는 의회 전문지인 더 힐 기고문에서 2010년부터 이란에 했던 식으로 북한 경제 전체에 대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기존의 제재는 경제 전반에 대한 제재의 보조 수단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렐 전 부차관보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광업이나 섬유와 같이 북한의 주요 업체들과 거래하는 다국적 기업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이는 대다수 업체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만들었던 2010년 대이란 제재를 본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렐 전 부차관보는 또 북한과 여전히 거래하고 있는 몇몇 은행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북한의 핵개발과 불법 활동에 연루된 은행만 제재하도록 했지만 북한을 국제금융체계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방안 역시 대이란 제재와 유사하다고 하렐 전 부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하렐 전 부차관보는 이제 중국이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압박에 동참하거나 국제 경제에 참여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반면 북핵 6자회담 차석 대표와 국가정보국 DNI 비확산센터 소장을 지낸 조셉 디트라니 씨는 북한과 조건 없이 공식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워싱턴 타임스 신문 기고문에서 2008년 이후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가 없었고 이에 따라 북한은 2008년부터 핵실험을 세 차례 실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일정한 영향은 있겠지만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랫동안 미국과 관계 정상화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과의 대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상당한 시간을 들인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미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6자회담 당사국들이 탐색적 대화를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함께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을 이틀간 만났던 일을 언급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이 회담에서 리 부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 회의를 여는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조건 없는 공식 회담을 열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확산 담당 고위 당국자들이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례 아시아 비확산 고위급 대화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일본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이번 회의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호주, 캐나다, 중국, 한국, 뉴질랜드, 미국, 일본 등 17개국에서 비확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 핵 문제에 관해 논의하면서 각국이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일본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의장을 맡은 아이카와 가즈토시 일본 외무성 군축 비확산 과학과장은 아태 지역의 각 나라들이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카와 국장은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전면 이행과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행위 중단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단결해서 즉각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아이카와 국장은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 체제 강화 방안과 IAEA의 추가 의정서 보편화 노력, 안보리 비확산 결의 15405 이행과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도 논의됐다고 일본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핵과 미사일 관련 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 밖에 아시아 각국이 화물 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조하기로 합의했으며 전문가를 파견한 화물 검사와 출입국 관리요원 육성을 지원해 대북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 비확산 고위급 대화는 미국 주도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를 보완할 목적으로 지난 2003년에 시작돼서 해마다 일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합참의장회담이 이르면 다음 달 개최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전격적인 4차 핵실험에 따른 미한일 공조와 협력의 복원의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군당국은 조지프 덤포드 미국 합참의장과 이순진 한국 합참의장, 가와노 가스토시 일본 통합망료장이 참석하는 3국 합참의장 회담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3국 방위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국방부 나승용 공보 담당관의 21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한미일 합참의장 개최 관련돼 가지고 현재 그 합참 내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또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되지 않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앞서 일본의 한 언론은 미한일 3국이 합참의장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21일 보도했습니다. 미한일 합참의장 회담은 지난 2014년 7월 미국 하와이에서 처음 열렸고 이번 회담이 성사된다면 두 번째가 됩니다. 미한일 3국은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공조, 협력 체계 복원에 탄력을 받아왔으며 3국 합참의장 회담 개최는 이에 연장선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3국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새롭고 강력한 제재 결의에 합의함으로써 세 나라의 포괄적인 공조 복원에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입니다.
근본 북핵 실험에 대해 보다 철저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대응해 가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서 역사적 합의를 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강구한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을 위한 전략적 핵심축인 한국과 일본이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와 역사 문제 등 과거사로 인한 갈등을 빚으면서 우려를 나타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연말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전격 합의하고 지난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미한일 공조 복원의 기회가 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현재 대외 정책과 아시아 정책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미한일 공조가 꾸준히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미한일 3국 공조가 한일 간 역사 문제 외에도 중국의 급부상으로 이완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현재는 중국이 미한일 공조에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러한 분위기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북중 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이전에 또 중러 관계를 상당히 복원했고 이런 게 다 이제 미국의 이런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공세적인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한미일이 북한 핵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조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반대하는 명분을 내세우기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중국이.
김 교수는 아울러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의 연이은 방 중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동안 양자 제재를 통해 북한 길들이기를 해온 만큼 국제사회가 원하는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또 남북통일은 실현 여부가 아닌 시기의 문제라며 미국이 영내 국가들과 위기 상황에 대해 미리 신중하게 조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20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국방전략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의회 요청에 따라 국방부의 위임을 받아 작성된 이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진단하고 보완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75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기존의 핵과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위협뿐 아니라 정권 붕괴에 따른 영내 위기 고조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독재자로서 국가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개방과 이 개방이 정권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진퇴의 양난에 봉착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내부 통제력이 극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증거들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정치 불안정과 압제, 경제적 낙후와 직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는 개혁 능력이 없고 외부 세계와 시장 거래를 트고 정보를 유입할 경우 정권의 정통성을 잃고 체제 붕괴를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렇다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주민들은 계속 탈북하고 경제는 여전히 낙후돼 있으며 북한의 결함들에 대한 중국의 관대함도 영구적이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국가 전반에 걸친 김정은의 정치적 통제 강화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 더 깨이고 20여 년에 걸친 장마당 활동으로 국가 의존도가 낮아진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북한 사회와 대립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엄격한 정치 체제와 자유로운 사회는 조화가 불가능하다며 언제 체제 붕괴가 촉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 체제는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결론은 결국 한반도 통일의 실현 여부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는 즉각적으로 거대한 안보 도전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북쪽의 중국과 아래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고 엄청난 규모의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란 겁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의 안전성 요구와 통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지지, 미국과의 동맹 지속 등 여러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불법 활동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위험에 대해서도 제기하며 영내 동맹국들과 우방국들과 함께 반드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는 또 북한의 확산 활동에 대한 대응과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의 강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과거 핵 원자로와 미사일 기술을 시리아와 이란 등에 수출한 전례가 있는 북한이 앞으로 가스 원심 물리기 기술을 시도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정권의 붕괴는 이런 확산 활동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대량 살상 무기 선적이 의심되는 선박들에 대한 미 태평양 사령부의 합법적인 금색 권한이 제한돼 있다며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에 관한 우방국들 사이의 정보 공유와 조율 등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의 자체 미사일 방어 체계와 4D 전략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간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사드는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들을 조기에 타격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며 대기권 안팎에서 적의 미사일을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란 설명입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 4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영내 미국의 국익을 보장하는 데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행동들이 영내 미국의 이익에 지속적인 도전이 되고 있지만 재균형 정책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개선 노력과 예산 지원 또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지난 19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게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박 대표는 편지에서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북한 주민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대북 전단을 북한이 아닌 한국 정부가 왜 막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박 대표 등은 지난 13일 경기도 김포 인근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 수천 장을 북측으로 살포하려다 한국 경찰의 제지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지난 20년간 소아마비 환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 내용을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최근 5년간 소아마비 발병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011년 이후 이 지역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소아마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세계보건기구는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을 포함한 방글라데시와 부탄, 인도, 인도네시아, 몰디브,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 등 11개 나라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지난 2011년 인도 서벵갈주에서 마지막으로 소아마비 발병이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발병 사례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4년 3월 이 지역을 소아마비 박멸 지역으로 선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3년간 소아마비 발생 사례가 없을 경우 박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지난 2000년 소아마비 박멸이 선언됐습니다. 북한의 경우 지난 20년간 소아마비 발병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샤밀라 샤마 대변인은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에서는 지난 1996년 마지막으로 소아마비 발병 사례가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소아마비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이 소아마비 청정 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약을 지원하는 등 여러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샤마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도 소아마비 예방을 위해 지난 5년간 주민 99%에게 경구용 소아마비 예방약을 제공했으며 소아마비 감시체제와 바이러스 유입 시 대응체계도 잘 마련된 상황이라고 샤마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샤마 대변인은 특히 북한이 지난해 4월 유엔으로부터 처음으로 불활성 소아마비 예방약을 지원받아 주민들에게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이 소아마비 근절 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며 오는 4월부터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경구용 백신을 중단하고 소아마비 백신 접종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2016년 현재 아프리카 등지에서 여전히 소아마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인 박멸을 위해서는 각국이 감시와 예방접종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아마비는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발열과 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며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미국 등 서방 7개국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런던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독살 사건 조사 결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독살을 승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 영국 정부의 조사 발표 내용, 그리고 UN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과 미 연방 상원에서 시리아 난민 수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절차 투표에서 부결됐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ISIL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방 7개국 국방장관 회의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예,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호주 등 서방 7개국 국방장관들이 어제 파리에서 이 ISIL 대응 전략을 논의했는데요.
네.
예, ISIL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 연합군의 지원을 받은 지상 병력이 이 ISIL의 핵심 거점인 모술과 라카를 탈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또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이 ISIL 격퇴 전략의 성과를 거두면서 ISIL이 수세 몰리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네.
그 연합군이 이제 힘을 모아서 ISIL을 더욱 압박하겠다 이런 전략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카터 장관은 7개 나라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몇 달간 군사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ISIL의 핵심 거점인 이라크 모술과 시리아 라카를 지목하면서 ISIL이라는 암의 중심부를 파괴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라카는 ISIL이 소위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하면서 이 수도로 삼은 곳이고요. 모술은 이라크 북부에 있는 이라크 제2의 도시로 이 이라크 내의 ISIL 거점입니다. 한편 르드리앙 국방장관도 ISIL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일관성 있는 전략으로 ISIL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모술과 라카, ISIL이 점령한 이 두 도시를 어떻게 탈환하게 될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라크 순환 배치를 앞둔 이 미군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라카와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전략을 처음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 어제 회의에는 이제 서방 7개국 장관들만 참석했는데 현재 그 미군 주도 연합군에는 아랍 국가들을 비롯해서 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6개국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카터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각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26개 연합국과 이라크 국방장관이 다음 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시리아에서 연합군과는 별도로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또 있고,
네.
또 ISIL에도 별도로 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회의에서 이 러시아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예, 서방국 국방장관들은 러시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서 이 ISIL이 아닌 시리아 온건 반군에 대한 공습을 중단할 걸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 러시아는 ISIL을 비롯해서 이 시리아 안에 있는 테러 세력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이지만 미국과 연합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그동안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반군에 더 많은 공습을 집중했습니다.
네. 연합군의 ISIL 대응 작전, 여기에 관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최근 그 연합군 측이 ISIL의 현금 창고를 공습해서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스티브 워런 연합군 대변인이 어제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연합군은 최근 ISIL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최대의 재원인 석유 생산시설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습을 가했는데요. 지난 18일에 이라크 모술에 있는 ISIL 현금 창고를 타격해서 수천만 달러의 ISIL 자금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연합군의 공습 작전을 담은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한 건물이 폭격을 받고 이어서 지폐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공중에 날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 ISIL의 자금줄을 공격하게 되면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군요.
예,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요. 워런 대변인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ISIL은 신용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현금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면서 이 현금 창고를 타격함으로써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런 대변인은 이번 공습으로 10명 미만의 민간인 희생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런던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독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독살을 승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요.
예, 러시아의 전직 스파인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가 이 런던 시내 한 호텔방에서 독살된 게 지난 2006년 11월의 일인데요. 벌써 10년 가까이 된 사건입니다. 영국 정부가 그동안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그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조사팀을 이끈 로버트 오원 전 판사는 러시아 정보당국이 리트비넨코를 독살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푸틴 대통령이 독살을 승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 10년에 가까운 조사 기간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러시아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러시아 정부는 이 개입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 영국 정부의 이런 조사 결과가 유감스럽다면 단순한 범죄 사건을 정치화한 것이며 영국과 러시아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전직 스파이 알렉산드로 리트비넨코 어떤 인물인가요?
예, 러시아의 간첩 스파이였는데요.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이 정보기관에서 나온 후에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으로 탄압을 받자 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영국에서도 이 푸틴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지난 2006년 이 방사성 물질인 폴로늄 212 든 녹차를 마신 지 3주 만에 숨졌습니다. 독살된 거죠.
예.
예, 리트비넨코는 영국 정보기관에 러시아의 조직 범죄에 대한 자문도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리트비넨코의 가족은 영국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당시 리트비넨코를 독살한 것으로 혐의가 있었던 이 범인들 밝혀졌나요?
예, 영국 정부는 러시아의 이 독살 사건 용의자로 러시아인 안드레이 루고보이 그리고 드미트리 코프튼 이 두 명을 지목하고 이 신병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고요. 이 두 용의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엔이 앞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고요?
네, 유엔 산하 무역개발회의와 유럽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의 성장률이 2.4%를 기록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내년 말까지 성장률이 3.2%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그 최근에 중국 성장률 위축과 또 유가 하락으로 우려 섞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엔 보고서는 성장률이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군요.
예, 이 보고서는 올해 개발도상국들이 성장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말에는 4.3%, 내년 말에는 4.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예, 또 중국의 성장세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 동아시아 그리고 남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유엔 무역개발위원회의 알프레도 칼가그너 경제 전문학자는 중국 경제에 대한 세계 시장의 반응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지난해 25년 만에 처음으로 7% 아래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뉴스를 살펴볼 텐데요. 미 연방 상원이 어제 시리아 난민 수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다루었는데 정식 표결에 올라가지 못하고 절차 투표에서 부결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상원 절차 투표에서 55대 43으로 부결됐습니다. 이 상원에서는 법안을 정식으로 이 표결에 붙이기 앞서서 절차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네.
예, 일단 이 절차 투표에서 6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필리버스터는 의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연설하는 식으로 회의 진행을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 공화당은 시리아 난민 수용을 제한하는 이 법안을 지지했지만 민주당은 쭉 반대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예, 상원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54명이 현재 공화당 소속인데 55명이 찬성했다는 것은 민주당 의원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예, 어제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상원 의원 3명이 모두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워싱턴에 돌아와서 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예.
예, 그만큼 이 공화당이 이번 법안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의미일 텐데요. 하지만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같이 공화당 쪽에서 표결에 빠진 의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에서 이탈표가 좀 나오긴 한 거고요. 하지만 절차 투표 통과에 필요한 60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예, 같은 법안이 지난해 하원에서는 쉽게 통과가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 지난해 11월이었죠. 이 찬성 289표 대 이 반대 137표로 통과됐었습니다. 이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대부분 이 공화당 소속이었지만요. 프랑스 파리 테러 후에 난민을 가장한 테러 분자가 미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민주당 쪽에서도 47명이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예, 무산이 됐습니다만 크게 논란이 됐었던 법안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예, 공화당의 주도로 마련된 이 법안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시리아와 이라크 출신 난민은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상 난민 수용을 제한하는 건데요. 난민에 대한 신원 조회 과정을 강화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 이렇게 세 개의 부서가 모두 안전하다고 확인한 사람만 받아들일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에서 경선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슬람교도, 그러니까 모든 무슬림들이 미국 입국을 당분간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절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무산된 거죠. 이 또 다른 안으로 미국 입국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해 이 연방의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지난 5년 동안 시리아나 이라크를 방문한 일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는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의 여러 나라 시민이 미국과 맺은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서 비자 없이 9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해서 테러 분자가 들어오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예, 미국이 이런 식으로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가 현재 38개국에 이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 등 대부분 유럽 국가고요. 한국과 일본 등도 포함됩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빠르면 오늘 이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비자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새로운 비자 규정 어떤 내용인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예, 확실한 내용이 공개돼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적용 대상의 범위가 좀 더 넓다고 합니다. 이란이나 이라크, 수단, 시리아 국적을 갖고 있는 이중 국적자와 지난 5년 동안 이들 나라를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네.
예,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를 위해서 싸웠거나 이들과 관계 있는 사람이 미국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다만 정부나 유엔 업무, 인도주의 구호 사업이나 언론 취재를 위해서 방문한 사람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2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3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14도, 낮 최고 영하 6도, 남포 최저 영하 12도에서 최고 영하 6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최고 영하 6도, 강계는 최저 영하 24도, 최고 영하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다소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3도, 개성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흐리겠고, 함흥과 신포, 장전에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최고 영하 2도, 해산 최저 영하 29도, 최고 영하 13도, 원산은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성진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최고 영하 6도, 선봉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10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겠으나 황해도 서해안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함경남북도 동해안도 흐리고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4도에서 영하 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유엔 중재 시리아 평화회담이 본질적으로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세계경제포럼 참석차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기자들에게 회담이 늦춰질 경우 대략 하루나 이틀 정도 지연될 수는 있어도 본질적으로 뒤로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는 회담에 참여시킬 시리아 반군단체 선정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회담 개최가 늦춰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들이 잇따랐습니다. 한편 케리 장관은 오늘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기에 앞서 스테판 두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와도 면담했습니다. 또 어제는 시리아의 동맹국인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도 만난 가운데 라브로프 장관은 다음 달까지 시리아 평화회담 개최를 미룰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에 현금 보관소를 공습했습니다. 스티브 워런 연합군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지난 18일 모술 지역의 ISIL 자금처를 겨냥한 두 번째 공습으로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소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보관소에 있던 현금이 달러인지 아니면 중동 화폐인 디나르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당장 ISIL 전사들에게 지급될 자금력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ISIL이 지난 2014년 중반부터 장악하기 시작한 모술 등 여러 지역에서 은행들을 약탈해 5억 달러가량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SIL이 시리아에서 인질로 잡은 400명 가운데 노약자를 대거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오늘 ISIL이 데이르 에조르에서 붙잡은 주민들 가운데 여성과 14살 이하 어린이, 55살 이상 노인 등 270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ISIL은 당초 인질로 붙잡은 주민 400명을 모두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한편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데이르 에조르 지역 전투 과정에서 최근 자살폭탄과 집단 납치, 임의 처형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 주요 증시들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거의 2.5%가 떨어졌으며 중국 증시는 3%, 홍콩 증시도 2%가량 내려갔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는 어제 한때 3% 이상 폭락했다가 나중에 회복되기는 했지만 결국 다우지수는 1.6%, S&P 500 지수도 1.2%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시 하락세는 국제유가 폭락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 등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량 매도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계속 떨어진 국제유가는 아시아 지역에서 오늘 소폭 반등했지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유가는 이번 주 들어 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증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이집트의 압델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직접 카이로 공항에 나와 시주석을 영접하는 등 최고로 예우하는 모습이 이집트 국영 TV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집트 정부는 시주석의 전용기 호위를 위해 8대 전투기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는 시주석 방문 기간에 중국으로부터 10억 달러 상당의 차관을 지원받는 문제와 철도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협력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무장괴한들이 검문소를 공격해 경찰관 5명이 숨졌습니다. 이집트 내무부는 어젯밤 시나이 반도 최대 도시인 엘 아리시 검문소에 대한 총격으로 사망자 외에 경찰관 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슬람주의자인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군부에 의해 축출된 뒤 무장단체들의 반정부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